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사고 많은 세상에 사는데 이 고난과 고통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고난이 일상이 된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누군가는 암 진단을 받습니다. 누군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를 당합니다. 누군가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냅니다. 누군가는 경제적인 실패 앞에서 밤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자녀 때문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우린 매일 뉴스를 통해서 전쟁과 사고와 재난의 소식을 접합니다. 통계를 보지 않아도 압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가족을 남겨둔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죽음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합니다. 누구도 죽음을 되돌릴 수 있는 그런 백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인간은 얼마나 자신이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죽음은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마지막 현실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 죽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같은 고난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라집니다. 여러분, 고통과 고난을 겪을 때 어떤 반응을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분노합니다. 냉소합니다. 신앙을 버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바로 그 동일한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았는데 고난을 지나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기도를 배우게 됩니다. 말씀을 붙들게 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겨났습니까?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쁨 속에서 속삭이시고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고통을 통해서는 크게 외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을 즐기신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은 완고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아요. 평안할 때, 형통할 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숨이 안 쉬어지고 어지럽고 곧 쓰러질 것 같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나 편하게 숨 쉬어지고 두 다리로 건강히 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큰 사람이에요. 인간은 완고하기 때문에 평안할 때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 고난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를 기울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리십니까? 귀를 기울이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왜 하나님은 말씀을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귀가 먹었어. 보청기 좀 끼고 오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보청기를 껴야지. 여러분 귀가 안 들리면 답답해요. 그리고요 더 시끄럽기만 해요. 소리가 클리어하게 들리면 그것을 분별하기 때문에 시끄럽지가 않은데 이 청각이 나빠지면 웅웅거리기 때문에 시끄러워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리를 압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은 신앙은 얕습니다.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믿음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눈물을 흘려보지 않은 신앙은 아직 깊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종종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우리 머리에 있던 그 진리를 우리의 가슴으로 내려앉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고난이요 고통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머리에만 있는 그 지식이, 그 성경 말씀이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내려앉고 그 가슴에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뿌리를 내리도록 기도하기를 원해요. 그렇게 기도해 드릴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고난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고난이 있으니 하나님은 없다.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다가가신다 이 말이에요.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이 중요한 가깝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은 상한 마음을 멀리 바라보시는 그런 방관자가 아니라 마음이 고통 가운데 상한 사람을 가까이 해주시는 상처 입은 사람 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예, 살 수 있죠. 근데 착각이에요. 내가 숨 쉬는 것 같은데 여러분 숨이 한번 턱까지 꽉 차서 숨을 쉴 수 없어 보세요. 아, 하나님께서 내 렁 안에 호흡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숨 쉬게 하시는구나. 아, 그거를 느껴야 돼. 내가 건강이 괜찮고 사업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면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내게 호흡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게 복인데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걸어다닐 수 있고 내가 활동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인데 그 착각 속에 사는 것이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깨달아요. 건강이 나빠질 때 깨달아요.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은 내 손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내 손에 있습니까? 내 생명이 내 손에 있어요? 그 사실을 언제 깨닫냐면 고난이 있어야 깨달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내가 통제하고 한다고 생각했던 그 착각을 깨트리는 것이 고난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릎을 빨리 꿇으세요. 좋은 말로 말씀드릴 때 왜 아직도 정신을 그렇게 못 차리세요? 나이는 들 만큼 들으셨으면서 경험은 할 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빨리 무릎을 꿇으라니까. 욥이 어땠습니까?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건강도 잃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를 눈으로 배움나이다. 내가 머리로 알았던, 내가 들었던 그런 지식적인 말씀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내 숨결 속에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고난 이전에도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고난 이후에 하나님은 전혀 다른 하나님이었어요. 지식의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하고 만난 그런 하나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성도들이 간증을 합니다. 그 병이 없었다면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몰랐을 것이다. 그 실패가 없었다면 나는 기도를 배우지 못했을 것이다. 그 상실이 없었다면 은혜가 무엇인지 몰랐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승승장구 잘 나갔으면 제가 얼만큼 기도했겠어요. 제가 간절히 가장 열심히 가장 진실하게 기도했던 때가 언제였겠어요? 가장 힘들 때. 이것이 고난의 신비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게 합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상관없이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고난 속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가 아니에요.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시는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독생자를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내어주심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가장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금 있는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와 여러분은 경험하셔야 돼요. 그 고난 속에 계신 하나님을 놓치지 마십시오.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가장 아플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괴로울 때, 가장 연약할 때, 그때 주님을 가장 깊게 만나는 시간이에요. 고난은 우리를 연단하는 하나님의 풀무불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매우 독특한 비유로 말해요. 바로 불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43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이상한 일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믿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닥치는 그러한 일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불을 잘 아시죠? 불은 파괴적인 힘도 있고 창조적인 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통이에요. 고통은 우리를 망가뜨릴 수도 있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적인 사람이 되게 할 수도 있어요. 꼬이어 있는 아주 그 씁쓸한 쓴 마음이 있는 그 bitter person이 될 수도 있고 better person이 될 수도 있어요. 요셉이 이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그의 인생 속에서 형들의 그런 나쁜 일을 겪으면서 인생의 정말 쓴맛을 봤어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타국에서 노예 생활, 종살이, 또한 감옥까지 갔어요. 가장 꼬여있고 망가질 수 있는 가장 분노가 많은 사람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고 또한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 그러면서 그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는 그런 고난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류는 다 달라요. 다 말도 다 못해.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있어요. 내가 겪은 고통이 가장 큰 거야. 다 그래. 너는 몰라. 여러분들이 제 속을 알아요? 모르죠. 내가 겪은 일 한번 겪어볼래요? 우린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오랫동안 왜 이렇게 기도응답이 없이 왜 이렇게 이 병은 낫지 않습니까? 왜 이 문제는 이렇게 내게 해결되지 않고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말씀은 그런 학대나 고난과 아픔을 즐겨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미라 그랬어요. 새로운 것들을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아니면 지금까지 겪어왔던 그런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어떤 자세로 그것을 맞이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올 수도 있고 그 불에 타서 불나방처럼 죽어버리는 자가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가장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창조적인 그러한 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을 그렇게 사용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겪고 있느냐, 어떤 일을 겪었느냐, 어떤 일이 발생했느냐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을 허락하셨지만 그 불보다 더 가까이 우리 곁에 계시는 그 분임을 알도록 하는 거예요.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시험 속에서 그 풀뭇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거라 이것을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고난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어디를 향하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을 이야기합니다.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바울이 지금 서재에서 쓴 글이 아니에요. 매를 맞았고 감옥에 갇혔고 굶주렸고 배가 파손되었고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또 거짓 형제들에게 끊임없는 그러한 위협을 받았습니다. 이 자신의 모든 고통스러운 고난을 돌아보면서 바울이 무엇을 또한 얘기하냐면 장차 내게 주어질 그 영광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여러분 그러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은 항상 생각할 것이 무엇이냐면 장차 나타날 영광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고난 자체만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죠. 가장 불쌍한 자죠. 그런데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어요. 여러분 그 영광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은 이 고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바른 반응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현재와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잠시를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 눈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차 영광을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는 탄식을 말하고 있어요. 미래는 찬송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십자가를 말하고 있어요. 장차는 멸류관을 말하고 있어요. 현재는 광야를 말하고 있어요. 장차는 가나안을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현재 고난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우셨고 사도 바울도 눈물로 사역했고 다윗도 수없이 탄식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시선을 현재의 고난에만 머물러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항상 영원한 것을 보게 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참된 신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이 세상에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도록 그렇게 신앙생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적이 없거든요. 현실보다 더 큰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을 보며 사십니까? 여기저기 아픈 병을 또한 이제 얼마 있으면 갈 양로병원 조금만 더 지나면 누울 로제일을 생각하면서 사십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너머를 보고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너머를 보고 계획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죽음 너머에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며 계획하며 오늘을 살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고난의 문제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야 나에게 고통 준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그 적응력이 생긴다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모든 것 속에는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일도 있어요. 건강한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아픈 부분이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무르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도록 선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고 또한 십자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이었고 가장 큰 고통이었습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가장 잔인하고 억울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장 큰 악을 가장 큰 구원의 사건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믿어요. 오늘 내 삶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도 하나님의 손에 맡겨질 때 구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일들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이유를 다 모릅니다.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있는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나에게 힘든 그러한 일들을 내게 주셨는지 몰라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한 장면만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생애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아는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탄식은 장차 회복을 기다리는 소망의 탄식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세 가지 탄식을 이야기합니다. 피조물의 탄식, 또한 성도들의 탄식, 성령님의 탄식을 이야기해요. 이 groaning, 그 신음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생을 살면서 신음해요. 아프거든요. 슬프거든요. 안타깝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그런 탄식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들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성도들도 탄식하고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도 탄식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왜 탄식합니까? 죄로 인해 창조 세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졌기에 고통이 있다는 뜻입니다. 고통이 있어서 인간도 탄식하고 자연도 탄식하고 세상도 탄식하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이 탄식이 절망의 탄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해산하는 여인의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해산의 고통은 생명을 낳기 위한 고통인 것처럼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하는 그 고통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생명의 탄생의 탄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의 탄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있는 그런 아픔과 고통,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것을 소망의 탄식으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프면 그래, 내가 부활의 몸을 가질 것이야. 절망 속으로 빠져 들어갈 때 진짜 나에게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주님 안에서 발견하는 그러한 일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서 현재의 탄식을 소망의 탄식으로 바꾸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뭘 여러분 더 바라겠어요? 내가 과거에 젊었을 때 바랐던 그것이 진짜 참된 바람이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제는 정말 진짜 소망을 품고 내 인생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이것저것 얽어매고 이 문제 때문에 저 문제 때문에 별것도 아닌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고민하고 잠 못 잤던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좀 벗어나서 이제 온전하게 한마음 한뜻으로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제 그러한 나이가 됐지 않아요? 그렇죠? 나이가 됐어요. 내 인생이 이제 너무 소중하고 이 소중한 시간을 주를 위해서 내가 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저는 드는데. 그래서 이제 별로 괴롭히는 사람은 많아도 괴롭힘을 당하지 않고 있어요. 봐도 아는 사람 많은데 봐도 안 당하고 있어요. 내 길 가고 있어요. 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소망을 갖느냐면 어떠한 고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 현실의 문제를 하나하나 열거합니다.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인가? 그러면서 결론을 내려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 안에서 그래요. 이 모든 일에 고난 끝난 뒤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상황에 따라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을 우리를 버리셨다는 그런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불이 아니라 정극 같은 믿음으로 연단하시는 하나님의 풀물불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 그 영광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도구예요. 우리에게 예비하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의 모든 이유를 설명해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난에 대한 우리들의 질문에 대해서 설명해 주지 않고 그냥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왜 내게 이런 고난이? 라는 그 질문 앞에 결국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가서 왜 주님이 갈보리 가야 했나? 아무리 물어보세요. 답이 있는가? 주님이 십자가에서 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는가? 십자가는 인간의 고통에 대한 이유를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고난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고 해석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 동안은 이 고통과 고난은 계속될 것입니다. 건강은 점점 나빠질 것이고 숨쉬기는 점점 힘들어질 것이고 걷는 걸음은 점점 불편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의 문제 속에서, 이 고통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현실을 맞이해야 하는가? 부활의 소망과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내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셔야 돼. 그것이 신앙이고 그것이 주님을 섬기는 길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언젠가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주에게는 언제나 옳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언제나 선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한 번도 나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풀무불 가운데 지나가지만 그 가운데 주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의 이야기로 끝이 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마시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을 버리지 마시고 어떤 눈물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고난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를 향한 주의 음성을 제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새겨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앞에 2분 동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운데 목사님, 제 마음에 참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이 시간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오픈하여 드립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 계시면 다 눈을 감았으니까 손을 들어 펴해 주시면 제가 그분을 위하여 특별히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예, 그 손을 보았습니다. 네, 그 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손을 보았습니다. 네, 그 손을 축복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를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고통 속에 매몰되지 않고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더 깊게 깨닫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열고 주의 만져주심과 주의 도와주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한 심령 한 심령 속에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